여러분 보신 대로 주를 위해 산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 세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 속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죽음과 같은 고비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다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믿음들이 재료가 되어서 정말 다윗처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항상 간증하면서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주님을 간증하며 사는 산자의 그 은혜가 매일 더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을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지는 사실 이제 명확하진 않는데요. 이 낙타의 비유,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비유가 명확지는 않지만 아마 비유한 걸 보면 있었다라는 생각이 더 좀 지배적이긴 해요.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낙타가 완벽하게 무릎을 완벽하게 굽히고서야 겨우 통과할 만큼의 아주 낮고 또 낮은 작은 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따라서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도 낙타가 머리를 진짜로 낮추고 우리가 진짜로 낮추고 최대한 힘을 써 본다면 바늘기, 즉 좁은 문을 성문을 통과할 수 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나에게도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파격적인 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뢰하는 자, 그것들의 애착심을 갖는 자, 이것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과장법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살았나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의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좋은 직장을 가질까?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고민을 하지 영생의 문제를 예수 믿은 후에 고민을 했지 그전에는 고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1로 삼고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게 더 많은 물질이에요. 더 높은 교육. 그래서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경험과 실력 등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믿고 그걸 믿고 힘을 다 썼죠.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부자였더라고요. 우리가 전부 다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거기에 온통 애착심을 갖고 땀을 흘렸던 우리가, 이런 부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이거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은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도 청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이 삼으려고 줄을 쫙 섰을 만큼이나 아주 기감이 되는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녀노소가 다 보더라도. 딸을 가진 부모는 얼마나 그 청년을 사위 삼기를 바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다른 길을 떠나시려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더니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금 질문을 보면 되게 거룩해요. 사실 훌륭해요. 그런데 이 영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 이 청년이 너무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지금 십계명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셨어요. 지켰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선한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마 한쪽에 깊이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물어주면 너가 받지 누가 받겠냐 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정도의 이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자, 속여서 빼앗지도 말라. 부모도 공경하고 지금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 지켰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 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느끼지 누군들 안 느끼겠어요.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그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신 말씀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완전히 참을 쫙 끼뜨린 거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한 일도 하고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인데 아주 예수님은 단방에 단칼을 치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는요 놀랍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세상에 부자에다가 인격 좋은 거에다가 이렇게 봉사생활도 많이 하고 효도도 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거룩한 누군데 와우 내가 영생을 안 받으면 누가 받는단 말이야. 정말 그런 퀘스천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며 놀라는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물의 부유함을 많이 갈수록 더해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거기다 인격까지 좋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남보다 더 앞장서서 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면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성도.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더 잘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 청년이 다 지켰다.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요.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대답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지켰다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기 때문에 너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미처 청년이 갖추지 못한 이것이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적 순종이 없다면, 진짜가 엇빠졌다면 다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물론 재물과 이 봉사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보세요. 많이 갖고 있으면 평안하죠. 부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안락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 받을 수 있고, 높임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것이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그 당시 뿐이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세상 재물에 대한 액자심을 포기하고 와서 자신의 그 가는 의의 길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그 재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 애착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더 크고 놀라운 보화를 너에게 있으리라 했는데, 지금 딱 버리라는 이거에 가면 딱 돼버리니까 재물에 대한 소욕과 집착심이 큰 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을 얻는 기회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큰 근심이 지속되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다시 근심함에 돌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결과가만 나와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라는 이 말을 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가끔 저에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재물이 이렇게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그분이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집사 정도고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은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정말로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 부자를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쪽에 더 많은 포션을 우리 가슴에 차고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은 영적인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평안과 이 복음의 자유는 자유를 얻고 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 하는 우리는 이 청년과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청년처럼 우리도 어쩌면 선한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인식하고 신앙생활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애착심을 둔 이 청년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을 한 그에게 그렇게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한번 가진 것을 팔아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육신으로는 부자였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영적 가난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돌이켜보면서 또한 되새겨보면 나의 의를 이 청년처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 또한 내가 집착한 걸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고 주님 따른다 하면서도 그 집착이 얼마나 커서 지금도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년이 지금 다 지켰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식적으로는 지켰어요. 어느 정도는 참 훌륭하죠, 겉보기로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청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행위가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선의 상태에 이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도 이분을 완벽하게 믿어야 네가 온전한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재물, 세상적인 것의 액착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도록 너에게 있는 액착심을 좀 다 팔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것은요,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 난다, 판다는 게 뭐죠? 팔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 팔 때 돈이 얻어지잖아요. 뭐 바꾼다 그러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것을 좀 애착심을 벌어보면 하나님의 것이 좀 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팔아보라는 거예요. 애착심. 내가 가진 이것들 좀 버리지 못한 이것들 좀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질 게 무엇인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육의 풍성함을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제시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신뢰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기는 들어도 사업, 취미생활, 내 계획에 일편단심이에요. 바뀌지도 않아요. 자, 이거를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물질입니다. 자, 명예도, 더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땀도 다 제일 위에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의 없이 돈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돈에 애착심이 많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처럼 우리도 어쩌면 더 큰 하늘의 보화보다 이 애착심을 갖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것을 못 누리고 진정한 문이 지금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 청년처럼 똑같이 그 애착심도 가지고 싶고 영생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하늘나라의 부는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걸 하나를 버려야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돼요, 버리면.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찌른단 말이죠.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믿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따르라, 이것 좀 버려보라라는 말씀, 바로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애착심이 더 커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따르고 내가 애착심을 두는 그 우상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청년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단호적으로 너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내신 사실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대답 중에 거기 속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27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청년이 못했던 그 결론, 지금 하실 수 있느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버리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다,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청년이 근데 그 결단을,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청년 같지 말고 지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한번 조금만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열려진 마음만 딱 있다면, 귀에 이어 소망으로 받고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자, 더 크신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게 되는 은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고라고 여겼던, 생명처럼 여겼던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구나, 내가 받은 말씀 안에 있구나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싫어하고 외면했던 십자가를 달개질 수 있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발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이렇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마음에 그 믿음에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하면 이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황금 덩어리 그거를 보면 안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에 눈 가리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애착심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위험을 자초하는 장벽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갖고 있는 은혜, 믿음 아니면 물질 그때그때 선용하고 해야지 그대로 쌓아두고 거기다가 더 얻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온 힘을 쏟게 된다면 그것이 쏟는 그것에 물질이 이내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근심의 종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한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지금 너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좀 나눠버리는 마음으로 좀 한번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그 장소에 쌓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청년은 온 그 사람의 보는 눈과 마음이 자신이 번 재물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막 애착심이 간 거예요. 그것에 가려져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귀가 막혀버리고 보지를 못하고 마음도 다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는 그 한 말씀만 너무 커서 어머 이 많은 걸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버렸는데 버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그거는 못하지. 그건 못하지. 이거 갖고 하라면 하는데 나는 못하지. 조금 띄워주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지. 이 헌신 나는 못하지. 지금 이것이 더 큰데 아 돈 벌어야 되는 이 시간에 나보고 헌신하라고 아 택도 없지.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무릎은 지금 그 명령은 물질 자체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드러났잖아요. 물질에 대한 애착심, 사랑을 그 사랑과 애착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물질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여러분을 집착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넓게 사용하고 더 멋진 크리스찬이 되지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성공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행진하고 있는데 이미 이기고 거기를 행진하고 가니까 너무나 많은 전리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다 이겼으니까 거기에 남은 막 금, 은 각종 보물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군대들이 미치는 거예요. 군인들이 좋아가지고 이 보물에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온 이 막 금, 은 막 어떤 보물들을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는 거예요. 군인들 여기 딱 묶으잖아요. 그리고 군화 신잖아요. 막 그 바지 속에 다 넣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이게 몸이 무거워서 행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렉산더는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갔다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보물만 가지면 뭐예요? 가면 죽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합니다. 보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뒤져서 다 불에 태우라고. 그래서 보는 앞에 다 태웠습니다. 자, 다 태우고 나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툼이 그쳤어요. 서로 가지는 다툼이 그쳤고 또 안전하게 되었고 다시 승리를 향해서 적을 무찌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또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어떠한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이 청년도 내가 주님 앞에 물으면 그래 너 잘 살았어. 너 이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청년에게도 당신을 찾아와서 무릎 꿇는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로 더 이상 우상을 만들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사는 그 마음속에 정말 열심히 사는 마음속, 그게 애착심 속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아름답게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답을.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답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니코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호주머니에 있거나 뭐 책상에 놓였다 합시다. 무해해요, 보니까. 그 니코틴이 뭐 손을 딱 펴갖고 나한테 달려와서 우리 목을 조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사하는 힘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순간이에요. 손을 뻗어서 대는 순간에 니코틴에게서 나오는 힘이 나를 장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결국은 장악해서 마약으로 인정되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냥 두려움과 불안하고 뭐가 신경 쓰이면 니코틴 탁 내가 챙겨서 오면 마약처럼 속이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그건 여러분 정신상태지요. 니코틴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이 정금 같은 구원, 은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재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고, 축복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애착심을 두었던 그것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생활을 하셔서 하늘나라의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